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북 회담이나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명길 순회 대사는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기자 문답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북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 중에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제3국은 스웨덴이라며 미국 측이 우리에게 빌붙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스웨덴을 이용해 먹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도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두 나라는 오늘 서울에서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을 열었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협상에서 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지난 28년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SMA 틀안에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은 유감스럽게도 한국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이라는 미국 측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반군이 한국인 2명이 탄 선박 3척을 지난 17일 나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9시 50분경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 한 척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예인성 각각 두 척 등 선박 세 척이 후티반군에 나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만에 있던 구축함 강감찬함을 사고 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한편 후티반군 측은 오늘 낸 성명에서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포된 배가 한국 국적 배라면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건설한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기존 견해가 일관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역 민간인 정착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지난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이래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6일 전쟁 제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이후 민간인 정착촌을 건설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국제사회는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약과 유엔 결의안에 따라 점령지에 자국 민간인을 이주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홍콩 경찰이 오늘 시위대가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학을 포위하고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학교 안에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학교를 포위하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해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사로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이공대학은 홍콩의 명문 국립대학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곳에서는 학교 안으로 진입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인 송환법 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해 강제 진압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어제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발생했던 반정부 시위가 모두 진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법무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과 보안군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영 ISNA 통신은 수도 테헤란에서 보안군 3명이 칼에 찔려 숨졌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반면 영국 BBC 방송은 최소한 1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내 몇몇 도시에서는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어제 시민들이 평화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동이 지속되는 데 대해 단호한 방식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대미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북한 헌법은 독재자가 군림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종이장이 돼버렸다고 미국 연방대법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1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미 성명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명의 방점은 적대시 정책 철회에 있는데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특성 기자입니다.
18일 북한이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는 같은 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곧 만나자는 트윗에 대해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며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힌 데 이은 겁니다. 김영철 위원장 명의의 담화 역시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며 다시 한번 적대시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적대시 정책이란 대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비핵화 협상 관련 대미 성명을 8번이나 발표했는데 거의 대부분 제재 완화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발표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에서부터 제재 문제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이 아닌 생존권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근본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17일 나온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비난하며 적대시 정책 철회 논의 없이는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트윗에도 북한의 반응은 적대시 정책 철회였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It's consistent with what foreign minister said right after the failure of the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조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며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에 가해진 제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럽연합 제재, 유엔 제재 등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집요하게 지목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은 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이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북 제재를 담은 총 5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16년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는 민생 목적 외 석탄과 철, 금, 희토류 수출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듬해 5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며 민생을 포함한 모든 목적의 석탄과 철,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선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감축했고 가장 최근 결의인 2397호를 통해 정제유 공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게 오는 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각국에 성실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예, 북한은 오늘도 미국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이름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조구했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최근 미국 언론들이 12월 중 미국 실무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보도한 데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스웨덴을 통해 12월 중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했다며 지금 조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락 통로나 그 누구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연내 미국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양측의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접점이 없어 보인다며 연내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prospect for working level talks this year, both because the two partie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8일 VOA에 북한은 제재 완화를 고집하는 반면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며 연내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아태 위원장이 담화에서 요구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제재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실무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자신들의 승리로 여기면서 미국을 더 압박함으로써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연내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북한이 실무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걸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비핵화 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어 대통령에 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If that is what North Korea really believes, I think it's a huge mistake. I don't think they understand the pressure that Donald Trump is in.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그랜드 바겐에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입지가 없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든 진보 성향 의원들이든 정치권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백채널을 이용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연말 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을 상기시키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위한 것은 북한에 대한 큰 선이었다면서 북한은 이에 호응해 실무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e U.S. is showing a lot of flexibility on that. I think that's enough. And that, to me, is...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에 많은 유연성을 보인 만큼 이제 북한이 호응할 차례라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 실무회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so for the North Koreans, their preference would be to avoid working level talks, but they will participate.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가급적 피하려 하지만 실무회담이 그들의 목표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실무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이 연말임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무회담이 선행돼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신뿐이라는 것을 북한에 상기시킨 것이며 곧 보자고 밝힌 대목은 대통령이 북한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ven though North Korea right now is playing a game of indicating disinterest in a summit.
북한은 원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선 정상회담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북한 접근법에 주목하며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정상급 외교, 즉 톱다운 방식에 의존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선 반드시 조율된 사전회담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제안이 자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한국 측은 어떤 경우에도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제임스 드와트 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19일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 제안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란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드와트 대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회담 참여를 중단했으며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한국이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의 기초에 협력할 준비가 될 때 협상을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I hope to put forward new proposals that would enable both sides to work towards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in the spirit of our great alliance.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한국 몫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한국은 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신설 항목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두 개 다를 포함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양측의 제안과 관련해선 상호 간에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일 오전 10시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협상이 시작됐지만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회의는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으며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되면서 연내 타결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으로 최대 미화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미주연구부장은 VOA에 분담금 협상이 늦어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 국민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그 한국 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샐러리가 지급이 안 됐었어요, 그때도. 그게 문제였었죠. 왜냐하면 미군 부대에 의해서 하이어된 한국 직원들이기 때문에 회의가 미군 부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지 한국 정부에 의해서 다이렉트리 지원될 수는 없는 채널이니까.
김 부장은 미군 부대에 고용된 한국 국민들의 월급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은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내년 일본과 독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앞서 이뤄지는 한국과의 협상 추이에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에 이어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런 거액의 요구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간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에 미국의 요구는 엄청난 숫자일 뿐 아니라 이것이 진행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반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약화되면 억지 수준과 주둔미군 규모도 줄고 이런 상황을 원했던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이득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현직 관리를 인용해 미국의 요구는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오해하게 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소위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집중을 전환하려는 행정부의 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익명의 전직 국방관리를 인용해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며 자신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미한 합의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협상에 앞서 이뤄지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카드도 배제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지난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한국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미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재고해 한국과 선의로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VOA에 미국은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국의 이런 역할은 불행히도 미군 태세를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보단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최근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정보 매체 밀리터리 타임스는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미한 두 정상이 한국 측 분담금 대폭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측의 새로운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할 때 양국 간 합의는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협상은 이미 지난해보다 더 논쟁적이고 복잡하다며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계속 1년 단위로 체결돼야 한다면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켈리 한국 부산대 교수는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과의 동맹 없인 한국의 방위비 비용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상당한 분담금 증액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 위성, 폭격기, 전략정찰기 등 미군 자산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가로 미국의 고체 연료 로켓과 미사일 사거리, 핵 연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윌슨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과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 전 대사는 이날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미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면 북한은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외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China and the and Korea are at the center of U.S. Indo-Pacific thinking about the region.
로이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치게 됐지만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리고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미한 동맹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first one, I think, is over South Korea's fair and appropriate role in the US-ROK alliance.
첫 번째 딜레마는 미한 동맹과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가 바로 그런 갈등의 표출이라는 설명입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또 한국이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딜레마가 때때로 다양한 갈등으로 표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린지 포드 연구원입니다.
We may have differences in how we think about what we would like the trade architecture in the region to look like.
포드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한 관리 방식과 역내 무역 구조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이익을 추구하며 맞춰갈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연구원은 한국이 문화적 기술적 측면에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동맹으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군 우주사령관이 향후 미국의 우주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억지력을 우주에까지 확장한다는 개념 아래 공격과 방어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일본 등 동맹국과의 상호 운영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출범한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인 존 레이먼드 공군대장은 억지력 통합체계를 강화해 적국의 조율된 억지 신호를 발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ake sure that we're that working together, we are sending a coordinated...
레이먼드 사령관은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억지력을 통한 셈법 변화, 우주자산 방어, 전쟁 운반체계 강화, 전투 역량 개발의 영문 첫자를 딴 4D 전략을 우주사령부의 핵심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억지력 실패를 상정한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상황을 사례로 들며 미 유럽사령부, 우주사령부, 북부사령부, 사이버사령부가 모두 관여해 이음매 없는 유기적 연계를 통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국과의 충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억지력을 우주에까지 확장해 잠재적 적들의 셈법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So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o change that the calculus of a potential adversary.
레이먼드 사령관은 새로 출범한 우주사령부가 다른 통합전투사령부의 지원 기능을 맡았던 과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우주라는 독자 책임 지역을 할당받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사령부는 적국의 대위성 전파 방해에 대한 방어와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상호 첩보 동맹, 이른바 다섯 개의 눈 Five Eyes 외에도 일본과의 공조 강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최근 일본의 준천정 위성 시스템 QZSS 위성에 미 공군 우주 상황 인식 시스템 SSA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점을 대표적 공조 사례로 꼽았습니다.
Doing hosted payloads with allied partners like Japan, putting a hosted payload on.
일본의 준천정 위성 시스템 QZSS 위성은 전 세계가 아닌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등 국지적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러시아나 미국의 위성보다 대상 지역에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오차가 가장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GPS 위성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어 2021년부터 미 공군 자산의 장착을 통해 적성국 위성의 위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미 국가정찰국 NRO와 공동 운영하는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출범을 소개하며 지상에 배치된 적국의 대위성 역량자산 추적과 직접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우주 자산을 공격하는 대표적 반우주 역량 적성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란을 꼽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에는 훌륭한 권리장전이 담긴 헌법이 있지만 모든 권력을 독점한 지도자에 의해서 아무 쓸모없는 종잇장이 돼버렸다고 미 연방 대법관이 말했습니다. 헌법의 올바른 체계에 의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미국과 달리 북한인 독재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닐 고서치 미 연방 대법관은 지난 16일 보수 성향 법률가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미국 변호사협회 강연에서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을 설명하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북한이 매우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고 무상의료와 교육, 여가권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 미국 헌법상의 권리장전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을 가진 극단적 지도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이 한 명의 극단적인 개인의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권리장전을 갖고 있어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달리 미국은 헌법의 올바른 체계와 구조에 의해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만든 제임스 메디슨조차 처음에는 권리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이르는 미국의 권리장전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표현과 언론, 종교, 집회 자유 보장 등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지난 2017년 상원의 대법관 인준청문회 때도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헌법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권리장전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o we have the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horizontally, vertically. But our founders were very suspicious and very jealous.
미국을 건국한 선조들은 항상 자유를 의심하고 갈망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수평적, 수직적 삼권분립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권리장전을 추가해 시민의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해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2017년 미 하원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 체제는 미국과 달리 헌법 위에 당과 수령이 군림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instance,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llows the freedom of belief. But in North Korea is a society where the constitution does not prevail. The charter of workers.
태공사는 북한에서는 헌법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교시와 노동당 규약 등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강연에서 공화국이란 시끌벅적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른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일 줄 아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에는 관용 이상의 정신이 필요하며 반대편도 나만큼 조국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에 북한 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온 대북인권단체가 워싱턴에서 한반도 통일 선교를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탈북민 선교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탈북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 대결집 통일 선교연합 기도회 밤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한반도 복음 통일을 목적으로 탈북민 선교와 통일 연구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민 선교는 탈북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보고 이들을 기독교 복음으로 양육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북한 선교 기도회, 한국 중국 내 탈북민 선교사 간증, 한반도 복음통일 세미나, 북한 선교학교 등을 꾸준히 열어 디아스포라, 즉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버지니아 지역 한인교회에서 열린 통일선교회 밤 행사는 한국에서 탈북민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주은진 전도사의 간증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도 엄청나게 김일성 김정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도중에 말을 안 듣고 딴짓
1998년 탈북한 주 씨는 노동당원이었던 부모님 아래 65호 보호 대상자로 혜택을 누리고 살았지만 김일성이 죽고 아버지의 사촌 루이가 탈북하면서 가족이 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난 수치심과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술로 세월을 보냈던 주 씨의 아버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갑자기 종적을 감춰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게 주 씨의 탈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압록강을 건넌 주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가 어렸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게 아주 저한테 지옥이었죠.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해서 엄청 울고 계속 악몽을 꾸고 그런 세월을 한 1년, 2년 거의 하다가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로 도망쳐야 되겠다. 이러면 계속 감시하거든요.
그러나 중국 심양에서 한 기독교 목사를 만난 후 지옥 같았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같이 버려진 인생을 누군가가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 주신대요. 저는 그때 당시 버려진 몸이 아니에요. 부모도 다 버려진.
주 씨는 중국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공안에게 체포당할 위기조차 겪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도 잃고 버려진 자신에게 기독교 복음은 생명 같았다는 주 씨는 북한 선교는 북한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절망에 빠진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국 한인 선교사님들을 중국에 파송하셔가지고 그 미지 구역에 발려간 탈북민들도 다 지금 찾아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 탈북민 2세들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한테서 태어난 사람, 그 아이들한테도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게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때가 되면 통일의 그 도구들로 쓰게 하시려고 지금.
주 씨는 자신은 중국을 떠났지만 이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중국 내 탈북민들을 선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탈북민 선교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준비 없는 통일은 혼란과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그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지쳤어요. 이제 많이 지치고, 예, 정말 교회들도 지치고 앞장서가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그 분들도 많이 지친 이유가 북한 선교를 하지만 많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저도 엄청나 많은 시험들과 많은 것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지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제일 앞장에 서서 해야 될 분들이 아마 이 디아스포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날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통일 선교사 위촉식은 한인 디아스포라 탈북민 선교의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통일 선교사로 위촉된 노규호 목사는 지난 3년 동안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한국과 중국 내 탈북민 선교사들을 한인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노 목사는 VOA에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북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탈북민들 또 관련 단체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북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노규호 목사는 북중 접경 지역과 제3국 탈북 난민 캠프 등을 다니며 현장 경험을 쌓고 현지 선교사와 탈북민들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 시작은 내년 2월 캄보디아 난민 캠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거니까 탈북민 캠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과연 그곳에서 탈북 선교하시는 분들의 선교 역량이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노 목사는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탈북민 선교 활동을 위해 방문 지역의 교회와 선교단체와 네트워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북한 석탄을 적재한 채 7개월 넘게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하지 못했던 동탄호가 베트남에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북한 선박 와이전의 스토에 실려 있었던 문제의 석탄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해상을 전전하던 동탄호가 최근 베트남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14일 BOA에 베트남 정부가 이 선박의 호치민항 입항을 허가했다며 지난 9일 하역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베트남 세관이 이 석탄을 보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도 동탄호가 15일 현재 호치민 인근 수아이랍 강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동탄호는 지난 5월부터 베트남 붕따오항 인근 해역에서 줄곧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입항으로 지난 7개월간 계속되어 온 동탄호의 공해상 표류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해역에 억류돼 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북한 석탄을 옮겨받았던 선박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산으로 둔갑한 문제의 석탄을 싣고 말레이시아로 향했지만 이를 알게 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탄호는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왔지만 여기서도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고 선주 회사가 있는 베트남에도 입항하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인근 해역에 머물었던 겁니다.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베트남 회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또 다른 베트남 회사가 용선, 즉 빌려 운항했고 이어 중국의 회사가 재용선에 운영하던 중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박을 용선에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줬던 베트남의 보스코사는 앞서 BOA에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산 석탄 위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며 적재 화물이 북한 석탄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선박업계 관계자는 동탄호가 의뢰받은 화물을 운반했을 뿐 대북 제재를 위반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와 다르게 제재 위반 선박이 됐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안게 됐다는 겁니다. 동탄호와 비슷한 크기의 선박들이 하루 만 달러 정도를 버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 7개월간 발생한 피해는 약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가 압류된 데 이은 동탄호의 운항 불능 사태로 대북 제재에 대한 업계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와이즈 어네스토와 동탄호가 문제됨으로써 현실화되고 경각심을 심는 데 계기가 된 거죠.
한편 베트남 정부가 동탄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원소유주인 북한에 돌려줄 수도 또 이를 불법 거래한 인도네시아 브로커에게 넘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남포항에서 실린 이 석탄은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판매될 예정이었지만 와이즈 어네스토의 억류로 당시 거래는 무산됐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국적의 브로커는 석탄 하역이 가능해진 이후 말레이시아의 한 철강 회사와 석탄 거래 계약을 맺었지만 이마저도 말레이시아 당국이 동탄호의 입항을 막으면서 사실상 거래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석탄이 다시 말레이시아로 향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압류해 직접 매각한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처럼 문제의 북한산 석탄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이 석탄의 처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동부 리치먼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 앤디엄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앤디엄 씨는 북한에서 대학에 다닐 때 기계 설비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탈북하기 전까지 장사에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맨 건설 현장 쪽에 좀 솜씨가 일솜씨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빠르고 시키지 않아도 딱 준비해놓고
그렇죠. 뭐 한두 번 보면 안 되나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황 파악을 하고 하니까
본인도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상상도 못했었고
에어컨 설비 회사 보조 기술자로 취직해 일주일 만에 실력을 인정받게 된 앤디 씨.
저희는 빌딩이 큰, 그러니까 아주 큰 빌딩은 아니라도 이렇게 여기 맥도날드라든지 뭐 그 스타벅스라든지 뭐 그런 건물들, 대체로 그런 건물들 이렇게들을 맡아서만 했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새로 꾸민다든지 뭐 그런
보조 기사로서. 전체적인 작업을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작업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에어컨을 자리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하고 맨 나중에 에어컨이 또 오고 대체로들 그렇게들 하고
아.
바람기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면 덕트 같은 거 이런 거 다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맨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에어컨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한 건물 들어가면 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뭐 그게 뭐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다른 것 덕트라는 건 바람길 만들어주는 게 그게 좀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 보조 기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한계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회사를 한 6개월 다니고 그만뒀었는데 회사 체계상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먼저 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 한에는 내가 그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덕트 설치하고 하는 게 사실 제 그냥 큰 기술이 없이 그냥 몸만 바르면 좀 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또 잘 하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그냥 그 일만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더 있어봐야 뭐 몇 년이고 그 일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 제안을 해와 일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또렷이 원하는 만큼 그려지질 않았습니다.
아, 북한을 나오고 이를 한 이유가 그래도 남보다는 뭔가를 좀 성취를 해보려고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목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뭔 일을 하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전을 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여기 사다리로 보면 첫 단을 드리고 싶으면 내가 맨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그게 안 모르다 하면 그거는 내가 빨리 다른 데로 옮기든지 다른 걸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쪽으로
새로운 땅, 기회의 나라 미국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찾았고 인정도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앤디 씨는 우연히 한 사람의 성공 사례를 듣게 됩니다.
아,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50만 불짜리 집도 사시고 뭐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에어컨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잘된 분 뭐 경험 있으면 제가 당연히 그분한테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쉘터를 그래 갔었었거든요.
보조기사 경력이지만 일을 배우면 잘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앤드 씨는 2015년 다시 시애틀로 날아갑니다. 시애틀로 가서 만난 북한 사람. 말 그대로 에어컨 설비 기술자로 성공해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어떻든다고 아주 이렇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한 6, 7개월 제가 12월 그해 5월 중순에 올라가가지고 12월까지 시애틀에 있었거든요. 12월 30일까지. 그동안 그분한테서 많은 걸 배웠었고.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그분 현장에 가서?
뭐, 같이 일을 하면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하면 해라 하는 식으로. 네.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배우는 과정이?
뭐, 저는 그렇게 뭐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정도는 아니라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뭐 한 반은 이해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둘을 가르쳐주면 하나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숙식까지 해결해주며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북한 남성에게 여러 명의 탈북 남성이 기술을 배우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앤드 씨는 6개월 만에 보조기술자 딱지를 떼고 에어컨 설비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2012년에 미국에 도착해 도착하자마자 페인트 칠을 시작했고 동시에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망명이 허가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뭔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 갑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2년 정도는 제가 참 미국 연구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제서 여러 가지 그랬었고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씩 생각이 틀리지도 않고 내가 미국을 그래도 참 너무 선택을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부딪히며 경험을 쌓고 미국이란 나라를 배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을 보고 싶어서 미국을 온 거였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해도 점점 생기고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도 있는 나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무엇보다 일이 좋았다고 말하는 앤디 씨는 2015년 시애틀에서 배운 에어컨 설비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2016년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권유로 미 동부 리치몬드를 방문하게 된 건데요.
하는 임무도 적당하고 사실 큰일 그리고 여기 에어컨 하는 사람 이렇게 드럼 쪽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보니까 그때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두세 분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두 번 해보니까 여기 와서도 해봐달라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가서 뭐 칭찬도 해주고 뭐 이래 하니까 아마 주위 분들이 또 여기서 일하면 괜찮을 것 같다.
반응도 좋았고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러면 뿌리를 내려보자 하고 한 20일 만에 비즈니스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리치몬드에 온 지 20일 만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앤디 염 씨. 4년간의 씨름, 그 고민의 결실이 리치몬드에서 20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30대 탈북 남성 앤디 염 씨, 개인 사업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앤디 엄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3년 11월 19일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최대 혈전지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미국의 건국 이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욱 헌신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 226개의 단어로 이뤄진 이 2분간의 연설은 사람들을 감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짧은 연설 속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분과 남북전쟁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간결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오늘날까지 미국사의 기념비적인 연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77년 11월 19일 이집트의 아나르 알사다트 대통령이 중동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로써 중동 평화회담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중동은 1948년 이래 네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유혈 분쟁을 일으키는 등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10년 전 이스라엘과의 6.1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를 빼앗겼고 4년 전 발발한 제4차 중동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1977년 11월 9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 의회라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어 백인 이스라엘 총리는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에게 즉시 초청장을 보냈고 1977년 11월 19일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다트와 백인은 몇 차례에 걸쳐 회담을 벌인 결과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뒤 사다트와 백인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 아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중동 평화 협정에 서명하고 그 공적으로 197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다트 대통령은 아랍 국가에서 아랍의 대의를 저버린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1981년 10월 이슬람 과격파가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